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송 소리는 하늘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는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이름을 크게 불러 우리는 승리자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깃발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읽기에 분명히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어린 양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정말로 찬송 소리로 가득 차야만 합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떠남에 대한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들음의 현장은 제자들을 무척 당황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가면 너희가 살 방편을 다 준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부모님이 유언하게 될때 이렇게 유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야, 내가 죽고 나면 땅은 어느 정도 사놓았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집은 어디에 있고, 내가 죽고 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살면 된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얘야, 내가 죽으면 비전 어디에 적혀 있고, 그러므로 그 비전 잘 갚아야 하고, 그 비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가 늘 언제나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노트에다가 빚을 진 것과 빌려준 것을 다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분의 글씨로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거든,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거든, 그것은 다 거짓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만큼의 수입이 더 많으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고별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는 이런 말씀을 하심을 제자들을 향해서 이미 우리가 보았던 내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16장 1절부터의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실족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때 어떻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는지 주님은 분명하게 밝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자신의 떠나심을 해산하는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출산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출산에 살을 내는 아픔과 경련, 호흡곤란, 남자가 경외심으로 지켜볼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수반되어집니다. 하지만 출산한 대부분의 여자들은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과정을 거칩니다. 출산의 기쁨은 몇 분이 아니 아이를 낳자마자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만 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남자들은 도무지 경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여자분들이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도 알을 낳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 기쁨은 여자들만 가지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그 기쁨은 아무도 남자들은 흉내 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아이를 기르는 기쁨은 압니다. 아이를 기르는 아픔도 압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은 여인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은 이 과정을 거치며 끊임없이 새 생명이면 몰두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서 나는 고통스러워서 안 낳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때때로 출산의 시련에서 몸이 회복되기까지 며칠, 아니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그 아픔보다 새 생명이 찾아왔던 기쁨이 그를 더 넘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이 필연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례 없는 대격변의 사건입니다. 그와 비슷한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지금 제자들이 목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루어진 수많은 일들은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이미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여서 우리 눈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 그를 통하여 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볼 수 없는 대격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단지 어려움이 오겠지만 나중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단순하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몇 장에 걸쳐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다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부활의 동생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이 사건의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상황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실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을 오늘 교회는 맛보고 살아갑니다. 이 기쁨을 또한 제자들이 맛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를 함께 이루며 나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주의 교회에 큰 기쁨을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근심, 세상의 기쁨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의 기쁨입니다. 셋째로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자들의 근심, 세상의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상반된 감정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상반되면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일이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한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심이란 이 단어는 막연한 근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근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맞이하는 그 해산의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이야 많이 달라진 모습이지만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생활 주변을 다 정리해 놓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다가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의술이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사건을 두고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근심하는 그 근심은 막연한 근심도 아니고 너희가 근심하는 그 근심은 그냥 떠나버릴 수 있는 근심도 아니고 그 근심은 실제적인 것이고 그 근심은 여인이 해산하는 근심 같은 그런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될 그런 고통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당할 고통이 그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물리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떨어짐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잠시간 일어날 일들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미래 일이지만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뒤에 문제는 미래 시제로 사용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미래 시제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곧 가실 것이고 미래에 이르지만 곧 가실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너희가 곧 볼 수 없지만 너희가 미래에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곧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곧 그런 일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 현장의 사건을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생각했습니다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의 염려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 가운데 염려가 없었다라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러 나왔을 때 귀신을 쫓아내었던 사건들, 그들이 장로들을 통해 네가 왜 손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말할 때 여기에 대한 변론을 제자들이 하지 않고 그 변론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이 일을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주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많은 예수님의 이적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길 가운데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아 예수님의 풍랑도 제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건들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대단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밤중에 건너시는 사건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배 가운데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가게 될 때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급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왜 주무십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더 나아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유심히 좀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잠잔다라는 개념이 때때로 많은 경우에 죽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다 가운데 있는 방주와 같은 배는 언제나 주님의 백성들이 타고 있는 그 방주,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가 탔던 그 작은 갈상자, 그 단어 자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한동대에서 이 갈상자라는 단어를 쓰니까 너가 왜 갈대상자냐 늘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대상자는 절대로 한동대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갈대상자는 교회입니다. 이 갈대상자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이는 그 방주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바다가 잠잠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풍랑의 현장에서 주님은 주무시게 되는 현장을 바라봅니다. 또 한번 볼까요?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바라보자 그는 물 아래로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그랬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걷는 그 걸음을 조용하게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그는 여지없이 말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물 아래로 수장되어졌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이방을 통하여 풍랑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듯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풍랑의 현장에 제자들만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주무시는 그 현장 앞에서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 앞에서 그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현장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근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는데 세상은 기뻐합니다. 우리 여기서 요한복음의 세상이 누구지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세상입니다. 유대인들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며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정말로 기쁨의 웃음을 웃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죽음이 영원할 수 있도록 모든 거짓을 동원하여서 그 일을 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상반된 감정의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볼 수 없는 현장으로 갈 것인데 너희는 곡하고 너희는 애통하고 너희는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 근심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의 근심일 것이다. 또한 세상은 너희를 비웃으며 너희를 향하여서 조소하게 될 것이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라고 말하더니 저가 죽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시편 2편에서 읽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조롱합니다. 군왕들은 주의 말씀 앞에 대항합니다. 그 현장 앞에서 주의 백성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슬픔의 현장에서 우리는 기쁨의 찬가를 부를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현장에서 정말로 기쁨의 찬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설교 두 번째 대지에서 봅니다. 둘째, 제자들의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는 표현이고 더 나아가 제자들의 근심 하나 주님이 다시 보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보시면 제자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보실 것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주님이 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여자들을 만나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제가 우리 신우를 낳고 나서 우리 집사람 모습도 보면요. 죽을 만큼 고통을 누렸는데 아, 나 더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었다고 하면 둘을 낳았다는 말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이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아이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그 아픔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의 기쁨입니다. 충분히 그 아픔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을 주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가오는 근심과 곡과 애통을 왜 여인의 해산에 비유하였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여자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해산이라고 하는 딕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70인용에서 창세기 3장 16절의 해산의 단어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최초의 아담과 인류 최초의 여자인 하와에게 쓰는 데어졌던 이 내용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마치 해산의 수고를 들여서 설명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인에게 찾아왔던 그리고 인류에게 찾아왔던 그 해산의 수고와 그 모든 수고를 해결하는 그 기쁨을 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저주를 풀어헤치는 그 일들이 이 주님의 떠나심의 사건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므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보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심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출발점이고 그 완성은 하늘에 승천하여 그의 성육신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곳으로 도착할 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은 그가 행하실 일련의 구원의 사건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구속의 사건 모두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이 거처를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처에 제자들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예수께서 보내실 그 성령을 받지도 못할 것이며 알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들이 성령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가운데 그의 육신으로 보이신 사건, 또한 사건은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오실 그 사건, 이 두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사건 중에 성령으로 오심에 대한 사건으로 우리는 보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았다시피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바로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을 때 누구든지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하게 세상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성령의 오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께서 주신 그 눈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바라보게 되어진다. 성령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다시 오게 되어지면 그를 다시 보게 될 것인데 그때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즐거운 잔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즐거운 잔치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즉 너희는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하지만 정말로 그분이 오시게 되어지면, 정말로 그분이 다시 오게 되어지면, 성령이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너희는 잔치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즐거움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집은 잔치집과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기쁨을 통하여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장소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적들이 그 땅을 점유해 버린 것입니다. 그 현장 앞에서 주께서 그 혼인식 현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잔치집에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 잔치집에는 나중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야훼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약에서 마셨던 그 포도주의 맛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포도주의 맛이 더 진하고 기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잔과 그 떡은 실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그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 그들 가운데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은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며 신약의 교회의 또 다른 국면들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신약의 교회가 정말로 열려지는 그런 현장을 발견합니다. 그 거처의 교회에서 그들은 정말로 즐거움의 잔치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다에 풍랑이 있는 가운데 제자들의 탐배는 예수님이 주무심으로 좌초의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정말로 그 교회는 좌초의 위기에 빠져 있었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오시고 그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오시고 그들을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이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보았던 그 경험을 압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말했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실제적인 회개의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그리스도 그를 죽인 사건에서 회방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의 피값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떠나갈 수 있는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하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께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이 주의 교회를 이루고 그들은 기쁨으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생활을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여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또 더 나아가 떡을 떼기에 열심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어서 형제의 아픔을 돌보는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그들 가운데 잠깐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언약의 공동체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형제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고 거기에 기도하고 말씀에 전혀 힘쓰고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로 멋진 한 교회의 모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기억할 수 없고 경험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교회만 가면 기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집에는 핍박받고 교회 간다고 늘 꾸짖음 당하고 근데 교회 가보면 그 누구도 저희들은 어렸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일어나는 일이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에 가면 늘 맛있는 밥 주고 늘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늘 품에 안아주시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하던 그 교회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교회가 우리는 이전에 그 교회가 완성된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 잠시간 맛보았던 그 맛봄의 사건들을 오늘 이 사건에서 한번 다시 한번 더 되짚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참 말씀 안에서 이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참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교회에서 기쁨이 넘쳐났다고 말합니다.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 그 교회에 가득하게 될 때 그 교회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기쁨을 교회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 우리는 설교 세 번째 대지에서 생각합니다. 셋째,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의미는 너에게서 취해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기쁨을 한쪽으로 밀쳐내고 취해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우리의 기쁨을 아무도 밀쳐버릴 수 없습니까? 왜 제자들의 기쁨을 아무도 치워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의 고아와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기 백성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목자장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두고서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하늘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그의 영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세상의 다스림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 7절과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주께서는 철장으로 그들을 부순다고 말씀하십니다. 질그릇같이 부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주인 되시며 그 백성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백성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대환이 죽음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서대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서대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주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해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교회를 흔들 만한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께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대기를 합동하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늘에 들이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패배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교회가 패배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교회가 왕노릇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왕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순간에 이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그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도무지 빼앗아 갈 수 없도록 주 하나님은 하늘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자기 백성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잘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를 잘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나고 내가 조금 있으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큰 애곡을 할 것이고 너희가 조금 있으면 큰 고통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조금 있으면 큰 근심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너희를 향해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곡할 일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근심할 일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상황이 두렵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왕노릇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주의 교회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해 와도 교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 기쁨이 영원하리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습니까? 영원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처럼 그런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때때로 근심이나 염려나 고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에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주님입니다. 연약한 교회를 연약한 교회에 회원된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단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이 일들에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여지없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들 속에 오시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이전에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시대라면 그의 가심 이후의 시대, 곧 성령의 오심을 통해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 속에 오신 그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고통을 인간의 몸을 입고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럼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삶 가운데 더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도무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순간에 그들은 아무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 주께서 말씀하셨던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치울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영원하게 영속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아멘.